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같이 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문영자 B 군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서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였고 또 과부들이 모였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은 성도들과 과부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바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곳에다 교회를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욥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요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과부들의 친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르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르가는요 과부들의 친구였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에게 과부들이 옆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도르가가 우리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었죠. 그러니까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아주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르가에게 있던 은사는요, 천을 잘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힘이 없고 홀로 된 이 과부들을 돕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름 없는 이 한 여인, 물론 이름이 있지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빌립 집사나 또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사도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평범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바는요, 지금은 야파라고 그럽니다. 야파. 텔아비브는 남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서 욥바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욥바 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는 바닷가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식으로는 타비타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도르카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도르카스. 여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스승은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라는 말씀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습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또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36절 끝에 보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죠. 사람들이 도르가를 딱 떠올리면은 선행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이것을 떠올릴 정도로 이 도르가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요 살펴보려면 39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과부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죠. 함께 있는다 이 말씀은요,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부들이 고개를 돌리면 그들의 주변에 늘 도르가가 있었습니다. 도르가가 늘 곁에 있는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속성을 또한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지시고 뽑고 싸우고 한다 하더라도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도르가는요, 과부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죠. 두 번째로 도르가는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즘처럼 옷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주 탁월한 기술입니다. 도르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꺼내어서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과부들은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곡과 겉옷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도르가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행이죠. 착한 행실입니다. 도르가는 이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착한 행실을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과부들에게, 특별히 힘이 없는 과부들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사실 도르가는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죠.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에게 흰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해 주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도르가는 살아있을 때에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주변의 과부들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여타 이름 있는 집사나 사도들처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했다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나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무엇인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잘 믿는가? 잘 믿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돕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신앙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성경학자들은요, 도르가도 아마 홀로 된 사람일 것이다, 그것도 과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도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돕고 있는가, 나 때문에 저분이 힘을 낼 수 있는가, 힘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세워주라고. 근데 성도들과 이 가부들은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적도 있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적도 있었죠. 그리고 장례를 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은요,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도요, 젊은이고, 야이로의 딸은 어린 애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도르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보라고, 청년 두 명은 살리고, 어린 애기를 살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도르가도 어쩌면은 베드로를 부르면은 요청을 하면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요, 이그 도르가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이 과부들이 볼 때에 아직 죽어서는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37절에 그때에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음에 그랬죠. 병들어 죽음에. 그러니까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있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그들이 요청을 하니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다고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막 달려갔는데 도르가의 시체는 다락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건물은요, 따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가정교회였죠. 그러니까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주로 다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락 그러면 우리나라 개념의 조그만 공간, 물건을 쌓아두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클 때는 큰 어떤 그러한 공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교회가 이 다락방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 성도들과 가부들이 모여서 늘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 다락방일 수 있습니다. 도르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그 시신을 씻어가지고 두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도르가가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다 도르가를 둔 것은요, 아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과부들이 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같다라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로 잘 산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정말로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르가의 죽음을 두고 과부들이 막 베드로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요, 가족 외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함께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고생했던 것을 알아주는 그 사람들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가 옆에서 울어줄 것 같습니까? 일단은요, 저는 울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제가 울어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울어줄 사람이 되어야 될 정도로 함께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울어주십시오.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40절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아, 이분이 이름 없는 성도였지만은 정말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사람을 살려낼 때에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요, 엘리야도 사렙다 가부의 그 아들을 살려낼 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는 엘리야 혼자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살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만 딱 앉혀놓고 눕혀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요,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갔던 제자 몇 명만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아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죽은 자를 살려낼 때는 다 내어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보내고 어떨 때는 특정인만 거기에 있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다 내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죠. 베드로는요, 늘 하나님을 그렇게 1대1로 만났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과만 대면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베드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 늘 함께 웃으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베드로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살려주겠다. 너는 내가 기도하던 것처럼 명령을 하라.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 도르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요,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던 것처럼 명령을 내려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어떻게 하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소녀에게 이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달리다 쿵 그랬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릴 때는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일어나 나오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언제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 쿰. 쿰이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습니다. 사실 그 겁나는 사실이죠, 그죠? 죽은 자가 눈을 번쩍 뜨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있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죽었던 이가 베드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이를 살릴 때는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사람들을 내보냈는가, 엘리야도 왜 혼자서만 있었는가, 아마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그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죽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죽어있고 열정도 죽어있고 소망도 죽어있고 윤리와 도덕도 희미해져가는 그런 이 시대에 또 그런 나의 상태를 살리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춤을 추면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꼭 죽은 것 같은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 내어보내고 혼자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내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베드로는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요, 그러면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주시고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있고 내 열정이 다 식어있고 그럴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다시금 타오르고 싶습니다. 저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르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르가는요, 몸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이 땅 위에서 사모하면서 늘 바라보고 찬송하며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며 예수님 사모하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도르가 입장에서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간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도르가를요 가슴에 안으시고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수고 많았다고, 나는 네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그 순수한 모습으로 바라보던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고, 내가 영광을 너 때문에 정말로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던 외롭게 살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 과부들, 내가 그 과부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가 함께 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너의 돈을 가지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네가 도와주었던 것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곳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너의 처소를 한번 보라고,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주려고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세마포 옷이라고, 너의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런데 도르가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있구나. 내가 다시 세상으로 보낼 테니까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다가 오느라 내가 너 기다리고 있겠다. 도르가가요, 주님 저 가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천국에서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있고 싶어서 할아버지 그 아버지 바짓가랑에 붙들고 안 가고 싶다고, 저 여기 있고 싶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대충 믿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혼이 되게 났다고 그럽니다. 가서 똑바로 예수님 믿고 다시 오라고 뻥 차버려가지고, 뻥 차버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변을 보니까 꽃만 바라보,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중우를 붙들고 안 갈 거라고, 아버지 나 여기 살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시던데요. 근데 도르가가 얼마나 오기 싫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다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오라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성도들과 가부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도르가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 말로 할 수 없는 곳, 이제 그것을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르가에게는요 이제 새로운 사명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그곳만을 사모하고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라고. 42절 말씀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죠. 도르가가 죽었다가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도르가를 만나면은 그가 죽음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보고 듣고 왔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가와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가부들은요, 세상을 사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도르가는 더 순수하게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천국에서는 얼마나 큰 의미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그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챙겨주는 선물은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챙겨주시는 그 선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이 도르가가 보고 왔기 때문에 도르가의 그 이후의 삶은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찬양 소리가 달라졌겠죠. 섬기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졌겠죠.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보고 왔었죠. 삼층천에 끌려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도르가는요,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다가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도르가의 삶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르가는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르가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르가의 삶은 우리가 적어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영원한 그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가실 때에 도르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격스러워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도르가와 같은 성도,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0